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음악을 딱두 개의 플레이리스트로만 억지로 구겨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두 개로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클래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기타 등등인 거죠.
아, 기타 등등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군요. 그거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막 재즈나 케이팝, 화려한 인도 발리우드 음악, 그리고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까지 악기도 다르고 역사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클래식 아닌 것들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막 무식하게 던져놓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분류네요.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판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눌 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그런 이분법을 사용하거든요. 뭐랄까, 서양은 개인주의와 자유의 요람이고, 동양은 집단주의와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의 토양이다. 약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두 세계가 태초부터 전혀 다른 어떤 문화적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방대한 역사와 제도적 연구들은 그 견고한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와, 산산조각 낸다고요?
네. 동서양의 차이는 고정된 어떤 문화적 본질 때문이 아니라는 게 오늘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본질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뭐 때문인 거죠?
그보다는 권력과 자원을 어떻게 조직해 왔는지 보여주는 장기적인 역사적 경로, 그리고 제도적 선택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저라,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애초에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대체 왜 우리는 세상을 무슨 지구본 위에 붉은 선과 푸른 선을 긋듯이 딱 잘라 나누게 된 걸까요?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계선이 그어져 있던 것도 아니데 말이죠.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로마 시대까지요?
네, 라틴어로 해가 뜨는 쪽을 뜻하는 오리엔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반대로 해가 지는 쪽을 뜻하는 옥시덴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 오리엔스, 옥시덴스. 거기서 오리엔트, 즉 동양이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로마인들이 불렀던 그 동방이라는 곳은 기껏해야 페르시아나 시리아, 이집트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었죠. 그냥 지리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아주 느슨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지시어였군요. 로마인들 입장에서 그냥 저기 해 뜨는 쪽 동네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느슨했던 방향 지시어가 지금처럼 아주 굳건하고 배타적인 문명 범주로 돌변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바뀐 거죠?
바로 19세기 제국주의 팽창기입니다.
아, 제국주의 시대요. 그때 뭔가 학술적인 작업이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때 유럽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대학학문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작업이죠?
학자들이 고전학과 동양학을 아예 분리해버린 겁니다.
오, 의도적으로 학문의 칸막이를 쳤다는 뜻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거죠?
서양을 자신들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기독교, 과학혁명, 그리고 근대적 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아주 매끄럽고 아름다운 계보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신들의 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겠네요.
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중동이나 인도, 중국 같은 사회들은 완전히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기타 등등 플레이리스트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저 고대적이고 정체되어 있으며 전제적인 타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동양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다 담기게 된 거죠. 자신들의 진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훌륭한 배경화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기타 등등 플레이리스트가 바로 19세기 서구의 대학에서 만들어진 거였네요. 생각해보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의 학교에서도 이런 서양의 시대 구분과 학문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입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는 동양사, 서양사, 국사라는 그 과목 체계 자체가 이미 근대 제국주의와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네요. 우리 스스로 내면화된 편견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 자체가 역사적으로 꽤 최근에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이번 자료 탐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모든 게 다 발명품이고 역사적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유라시아 대륙 양끝의 환경 차이가 너무 극명하지 않나요?
아, 지리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른바 지리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황허강 같은 거대한 자연 환경을 보면요. 매년 범람하는 그 거대한 강을 다스리기 위해선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는 치수 사업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농업을 통제하려면 필연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정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강이 운명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지리적 조건이 역사에 미치는 거대한 힘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황허강과 장강 유역의 광대한 농업지대는 대규모 군사 방어망을 구축하고 통합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네, 반면 서유럽을 보면 알프스 같은 산맥이나 튀어나온 반도, 또 복잡한 해안선으로 지형이 아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네, 유럽 지도를 보면 지형이 엄청 복잡하죠.
이런 곳에서는 누군가 단일한 거대 제국을 세우려고 해도 물리적인 통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리가 국가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제약했다는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리가 넓은 평야와 큰 강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강력한 전제 국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동은 아니다. 그럼 뭐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건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제도적 선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들이 있었죠? 단순히 강이 넓어서 중앙집권이 된 게 아니라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년간 수많은 국가들이 생존을 걸고 정말 치열한 군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 서로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싸우던 시기죠?
네.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들은 백성들의 호적을 파악하고 세금을 걷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정교한 문서 행정 시스템을 고안해냅니다.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리고 한나라 이후에는 아주 기가 막힌 제도를 도입하죠. 바로 유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관료 선발, 즉 과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아, 과거 제도. 진짜 그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대륙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야심찬 엘리트 청년들에게 신분 상승을 미끼로 똑같은 유교고전을 달달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같은 텍스트를 공부하게 했죠.
그렇게 되면 지방군벌로서의 독립적인 정체성은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중앙국가가 원하는 표준화된 관료적 마인드를 가진 거대한 엘리트 집단이 탄생하게 되는 거네요.
와, 완벽한 분석입니다. 지리는 그저 거대한 무대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무대일 뿐이다.
네, 그 무대 위에서 군벌들을 통제하고 문관 관료제를 세우고 또 과거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엘리트들을 하나로 묶어낸 것은 철저히 인류의 치열한 정치적, 제도적 발명품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지리가 그저 무대일 뿐이라면 서양과 동양은 구체적으로 그 무대 위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권력 제도를 설계해 온 걸까요?
서유럽의 권력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다중 권력 중심 모델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중 권력 중심이요?
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유럽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일한 중앙 행정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력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죠.
권력이 조각조각 흩어졌군요.
명목상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 있고 또 지방의 넓은 토지와 농로를 장악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자적인 법령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기독교 교회도 있었고요.
벌써 복잡해지는데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치권과 헌장을 얻어낸 도시에 상인 길드와 의회까지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그 메커니즘을 상상해보니까 엄청 혼란스러운데요. 이건 마치 체스 같은 단일한 규칙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네요.
아, 체스가 아니다.
네. 하나의 커다란 팁을 위해서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보드게임을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네요. 왕, 교황, 영주, 상인이 각자 완전히 다른 규칙책을 들고 서로 자기 법이 맞다고 싸우고 협상하는 상황이잖아요. 관할권이 계속 겹치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말로 한 사람을 두고 교회법, 상법, 영주법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법이 적용되는 거네요.
네, 이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나누고 끊임없이 협상하며 관할권을 중첩시켜온 것이 서유럽 역사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동양은요?
반면에 동아시아, 특히 중국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문관관료제라는 거대한 중앙집권 모델을 고도화시켰죠.
아, 아까 말씀하신 그 과거제를 통해서요?
네, 황제와 중앙관료가 법령 하나로 제국 끝에서 끝까지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는 광역통치를 실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 큰 모순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방금 말씀하신 서유럽의 복잡하고 분권적인 다중권력과 동아시아의 일사불란한 중앙집권 관료제를 비교해보면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박살내자고 했던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네, 서양은 분권적이고 동양은 중앙집권적이다 하는 그거요.
맞아요. 서양은 자유롭고 동양은 획일적이다라는 그 이분법이 결국 팩트인 거 아닌가요? 돌고 돌아 그 고정관념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오, 반전이요?
우리가 흔히 서양은 분권, 동양은 중앙집권이라는 공식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데 이 자료에 나오는 역사 속에는 이 공식을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예외 사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카테고리가 허술하다는 증거겠네요. 어떤 사례들이 그 공식을 깨버리나요?
서양의 바구니에 담긴 국가들을 먼저 보죠. 로마의 후회를 자처한 비잔틴 제국이나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의 차르 체제, 그리고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이름만 들어도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요.
네, 이들은 그 어떤 동양 국가 못지않게 강력한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철저한 중앙집권을 이룩했습니다. 서유럽 특유의 분권적 잣대로는 이들의 역사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플레이리스트 안에도 중앙집권이라는 곡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었군요. 그럼 동양은 어떤가요? 동양에도 분권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입니다. 동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이들의 권력 구조는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사무라이들 나오던 그 시기죠?
맞습니다. 천황은 교토에서 상징적인 권위만 가질 뿐이었고 실제 권력은 에도에 있는 군사 지도자 쇼군과 전국 각지를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260여 명의 다이묘들에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아, 사무라이 무사 계급이 지배하고 각 지역 영주들이 독자적인 영지를 다스리는 시스템이네요. 이거는 중국식 중앙집권 관료제라기보다는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중세 서유럽의 봉건적 분권 모델과 메커니즘이 완전히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동양이라는 바구니 안에도 서유럽 못지않은 철저한 분권 체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 보면 인도나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어땠나요?
인도는 단일 제국이 들어섰다가도 금방 수백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는 역사를 반복했고요. 그 바탕엔 거대한 카스트 구조와 종교적 다양성이 수천 년간 병존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도 분권적이었나요?
이슬람 세계 역시 종교적 권위자인 칼리프, 실제 군사력을 쥔 술탄, 그리고 이슬람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 울라마, 거기다 거대한 도시의 상인 조직들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와, 결론적으로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 두 장의 성격표로 이 복잡한 인류의 권력 구조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적 코미디에 가깝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고 다채롭습니다.
좋습니다. 동서양 내부의 권력 구조와 제도가 그렇게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했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18세기 이후 벌어진 대분기, 즉 산업혁명과 서유럽의 전 지구적 패권 장악입니다. 애초에 정해진 우월한 문화적 DNA가 없었고 내부가 그렇게 다양했다면 도대체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서유럽이 갑자기 치고 나와 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식하게 된 걸까요?
아, 이 대분기 논쟁은 역사학계와 경제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피를 흘리는 전장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중세나 고대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을 거라 지레짐작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가 다른가요?
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장강 하류의 선진 지역이나 영국의 선진 지역이나 기대 수명, 시장화의 정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와,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출발선이 거의 비슷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이 서유럽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낸 거죠? 서유라 특유의 재산권 보장이나 의회 민주주의 같은 제도가 혁신의 인센티브를 만든 건가요?
물론 제도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의회, 강력한 재산권 보장, 그리고 특허권 같은 제도들이 발명가들에게 기계를 만들 장기적인 동기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발명가들이 맘 놓고 기계를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대의 연구들은 단지 제도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폭발을 설명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지리와 에너지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죠.
지리와 에너지요?
영국의 상황을 아주 차갑고 경제적인 계산기로 두드려볼까요? 당시 영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건비가 유독 높았습니다.
인건비가 높았다.
사람을 쓰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엄청난 지리적 행운이 따릅니다. 땅을 조금만 파도 아주 질을 좋고 값싼 석탄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 수학적 계산이 확 서는데요?
어떻게 서시나요?
인건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에너지를 내는 석탄은 발에 채일 정도로 싸다면 자본가 입장에선 당연히 비싼 사람의 손을 빌리는 대신에 석탄을 펑펑 태워서 돌아가는 기계를 발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게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영국의 인건비가 쌌거나 석탄이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다면 굳이 그 복잡하고 초기엔 효율도 엄청 낮았던 증기기관을 발명할 경제적 동기가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낫다.
그렇죠. 사람을 몇 명 더 고용해서 물레를 돌리는 게 훨씬 쌌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유럽, 특히 영국의 성공은 그들만의 고유하고 우월한 지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금 구조, 앞선 제도의 도입, 그리고 발밑에 묻혀있던 석탄이라는 지리적 행운이 완벽하게 맞물려 터진 거네요.
완벽하게 맞물렸다. 좋은 표현입니다.
모든 조건이 한 곳에 겹친 완벽한 폭풍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완벽한 폭풍의 가장 어둡고 논쟁적인 바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그 부분도 다루어야죠.
청취자 여러분께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이나 식민주의에 대한 자료를 다룰 텐데 늘 그렇듯 이번 심층탐구각 시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네, 저자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하는 거죠.
맞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엔진이 도대체 무슨 연료를 먹고 그토록 폭발적으로 돌아갔는지 저자들이 지목한 차갑고 객관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는 것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역사적 감정을 잠시 배제하고 경제의 흐름만 따라가 보죠. 유럽의 내부적인 제도와 석탄만으로는 그 폭발적인 산업혁명의 원료와 자본을 다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자원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끌려간 수백만의 노예 노동력, 그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막대한 양의 값싼 설탕과 면화가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값싼 원재료가 있어야 그 기계를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할 테니까요.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채굴된 막대한 양의 은이 유럽을 거쳐서 인도의 면직물과 중국의 차, 도자기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연결되었네요.
즉 서유럽은 스스로 모든 걸 발명해낸 고립된 천재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노동력, 아메리카의 자원, 그리고 아시아의 지식과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내부의 혁신과 외부 세계의 착취, 그리고 자원 연결망이 역사적으로 절묘하게 결합한 다중 원인의 결과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 원인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서유럽이 전 세계를 연결하며 폭발적으로 부상했다면 그 반대편에 있던 이른바 비서구 세계는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역사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고립된 문명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시간을 조금 거슬러 13세기를 보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력으로 연결했을 때 그 길을 따라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 같은 혁신은 물론이고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재앙까지 동서양을 휩쓸며 서로를 재구성했습니다.
아, 실크로드 같은 교역로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동서양은 실크로드와 인도양 무역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의 체제에 영향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서구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산업력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때도 비서구 사회는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했나요? 서구의 제도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선택적 재구성이라는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선택적 재구성이요?
텅 빈 도화지에 서양의 그림을 새로 그린 게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려져 있던 자신들의 굳건한 밑그림 위에 서양의 물감을 섞어서 전혀 새로운 질감의 그림을 만들어낸 것에 가깝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흔히 일본이 전통을 버리고 완전히 서구화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희도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메이지 정부를 주도한 이들은 기존 막부 체제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 사무라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아, 기존 세력이 주도한 거군요.
이들은 수백 년간 쌓아온 지역의 행정 자원과 군사적 규율이라는 전통적 소프트웨어 위에 서양식 헌법과 산업기술이라는 하드웨어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재편해낸 거죠.
와, 전통을 없앤 게 아니라 서양의 기술로 전통 엘리트를 업그레이드한 거네요. 그럼 한국이나 다른 지역은 어땠나요?
한국의 조선 역시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거대한 압력 속에서도 기존의 왕권과 관료제를 유지하며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치열하게 시도했습니다.
나름의 노력을 했군요.
비록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단절을 겪었지만 해방과 분단 이후에도 한국은 유교적 교육열과 강력한 국가주도 관료제라는 오랜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자본주의를 빠르게 재구성해냈죠.
아, 우리의 성장이 그 오랜 역사적 자산 덕분이었네요.
중동의 오스만 제국 역시 무너지기 전까지 기존의 종교적, 군사적 엘리트 구조 위에서 서구의 법과 군사 제도를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끈질기게 생존에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양을 단순히 흉내내다가 실패한 이등 국가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정말 치열하게 발명해낸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대한 자료들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다중근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세계를 보십시오. 당국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중국, 수천 년의 카스트 구조와 서구식 민주주의가 공존하며 굴러가는 인도, 그리고 관료와 재벌 기업 중심의 고도의 성장 모델을 보여준 한국과 일본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의 모습은 서구식 근대화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라거나 전통의 전제를 못 떨쳐낸 실패작이 아니라는 거군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실패작이 아닙니다. 서구의 제도와 각 국자가 가진 수천 년의 역사적 경로가 충돌하고 융합하여 만들어낸 그 자체로 아주 고유하고 완성된 형태의 현대성입니다.
고유한 현대성이다.
네. 인류가 걸어갈 수 있는 근대화의 길이 결코 서양이라는 단 하나의 모델로 수렴되지 않으며 여러 갈래의 다양한 근대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명쾌하면서도 머리를 꽝 치는 통찰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방대한 역사적 편견의 장막을 함께 걷어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뉴스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국제 뉴스를 보실 때 특정 국가의 낯선 정치나 좀 이해 안 가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막 아, 저 나라는 원래 미개해서 그래 라거나 저긴 특유의 문화가 저래서 안 돼 라고 뭉뚱그려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적 본질로 환원하면 안 되죠.
대신 그들이 과거의 어떤 지리적 조건 위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했고 제국주의와 전쟁의 충격을 거치며 어떻게 자신들만의 역사적 경로를 재구성해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훨쩍 높아지고 훨씬 더 깊이 있고 입체적인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단편적인 연도나 왕의 이름을 암기할 때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제도의 패턴을 읽고 역사적 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니까요.
그렇죠.
오늘의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인류의 역사는 서양이라는 승자와 동양이라는 패자를 가르는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시합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이라는 무대 위에서 권력과 자원을 다루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무수히 많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실험들의 집합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장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머릿속을 며칠 동안 맴돌게 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19세기의 학문과 제국의 편의를 위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범주가 대학의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네, 인위적 발명품이었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훗날 인류가 화성이나 그 너머 깊은 우주로 진출해서 거대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와 그들을 가르기 위해 어떤 기상천외한 지리적, 문화적 경계선을 발명해 낼까요?
와, 우주 스케일이네요.
인류는 숲과 강, 대양을 건널 때마다 늘 가상의 선을 긋고 편을 나누는 습관을 반복해왔는데 저 아득한 우주시대에도 우리는 지구인과 화성인을 가르며 새로운 형태의 우주적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